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짧으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예, 우리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증거하게 하신 귀한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서신서가 조금 좋은 거는 짧은 구절이지만 그 안에 담겨진 여러 내용들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진도는 조금 늦게 가더라도 우리가 좀 자세하게 이 서신서는 조금 보려고 해요. 앞으로도 에베소서에 주신 말씀, 자녀와 부모의 관계도 우리가 몇 번 더 연결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하고 연결해서 좀 결론을 짓는 말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Obey your parents in the Lord. 그리고 2절에서 3절에 보시면 5계명을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는 말씀을 함께 주십니다. 이 약속을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도 효를 잘 행하는 자에게 세상 축복이나 오래 사는 장수를 약속하는 내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약속과 함께 주시는 5계명은 다 옛언약을 배경으로 주어지는 거고요. 또 옛언약의 기업인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주어지는 계명으로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이 주어지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다 그냥 땅에서 누리는 축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의 땅, 즉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의 삶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교회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교회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와 하나님 나라가 망할 거라는 거예요. 구약의 예언약의 현실 속에서 이 교회에 주어지는 언약의 축복,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취하신 새 언약과 천국의 축복 안에서 이 계명을 다시 비추어서 이해해야 된다. 항상 예언약의 말씀은 새 언약에 비추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이 부모 자식 간의 올바른 관계를 알려주시면서 이 약속 있는 5계명을 알려주시는 것은 비록 예언약과 새언약에 차이가 있을지라도 그 계명을 통해 알려주시는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은 본질에 있어서 같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 하나님 백성들의 자녀 교육에 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 뜻은 변함이 없어요. 무엇보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교회에 속한 믿음의 부모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통해 하나님 자녀들을 세상에 나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부모에게 하나님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할 권세, 역할, 책임을 부여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과 언약 축복을 누리는 것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언약 축복은 원래 누구 말씀을 순종해야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기관이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언약 축복을 얻는 그 길이라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부모가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자녀들의 일을 공경하여 결국 하나님 올바로 예배하고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가나안 땅의 기업을 계속해서 누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 교회 안에서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함께 살아가게 될 것이라 약속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에 주시는 언약 축복이잖아요. 잘 된다는 뜻이 뭐예요? 뭐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이 언약 축복, 하나님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이 약속을 누리면서 살아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부모들이 올바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부모마저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살아가고 그래서 자녀들도 부모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또 부모가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되면 결국 누구를 경외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떠나게 되어 그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생명이 길지 못할 것이라. 하나님의 언약에서 끊쳐지게 되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교회가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옛 언약에서 이스라엘의 순종과 불순종에 따라 임하게 될 언약 축복과 저주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것이 부모 자녀 간의 그 관계에서부터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어떻게 되나요? 이 약속대로 축복을 받고 오랫동안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게 되지 못하죠. 그 땅에서 그들의 생명이 길지 못하고 그들이 잘 되지 못합니다. 그렇게 끝나요. 옛 언약의 역사가. 교회가 망해요. 왜 망했는가? 그 이유를 오계명을 통해 알려주신다는 거죠. 부모들이 하나님이 주신 책임과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도 불순종의 아들들이 되어 부모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떠나 진노의 자녀들로 자라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언약 백성된 것에서 끊쳐졌고요.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서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교회가 망하는 걸로 끝나요. 주 안에서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로써 옛 언약으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임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요. 결국은 율법으로는 다 언약 저주의 심판 아래 거해야 함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결국 우리를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루실 새 언약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장차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오계명도 완전한 순종으로 이루어 주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의 축복으로 성취해 주셔야 함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성령님을 부어주셔야 합니다. 이제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과 하나 되고 예수님이 주신 모든 구원의 은혜를 받아 오계명을 완전히 순종한 아들들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하셨고요. 이제 언약 저주의 심판이 없는 자들로 영원한 천국의 축복 안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계명을 또 사도 바울이 주신다는 거죠. 이제는 저주가 없는 축복의 현실 속에서 오계명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왜? 그 뜻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하나님과 맺은 아버지와 아들의 그 깨어질 수 없는 영원한 관계를 새 언약 안에서 잠시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 증거하라. 같은 하나님의 뜻인데 옛 언약이 아니라 이제는 새 언약의 축복 안에서 명하신다는 거죠. 특별히 이제는 새 언약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예요? 교회죠.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정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은 올바른 복음 말씀 안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야 한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도 믿음의 교제, 형제 자매의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신 영원한 천국 축복의 현실 안에서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5계명이 폐하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또 가지고 오세요. 더욱 온전히 천국 축복의 현실로 성취되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 속하게 된 성도들의 가정에서 부모 자녀 간의 믿음의 교제를 나눌 때에 예수님의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 데우빌로 장로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되는, 든든히 세워져 가는, 든든히 세워져 가게 되는 비결이 무엇인가? 가정에서부터 부모 자녀 간의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교제를 나눠야 된다는 거죠. 교회와 가정의 그 믿음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5계명을 통해. 그런데 가정이 무너지면 결국 교회도 무너진다는 뜻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데어빌로 장로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것도 이거죠. 특별히 이제 우리는 다 연로한 성도님들이 많지만 아직 어린 자녀들도 있지만 우리의 젊은 가정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여 부모 자녀 간에 올바른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정으로 굳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바로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에 사도 바울이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알려주실 때 5계명을 가지고 오신 이유를 더욱 확실하게 알 수 있지 않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저주나 심판 없이 영원한 천국 축복을 누리며 천국에 속해 있지만 이 땅에서도 천국에 속한 가정들은 말씀 안에서 가르치고 순종하는 부모와 자녀들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가정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가정을 구별하신 거예요. 따라서 이제 우리 믿는 가정의 부모들을 지금도 하나님 언약 말씀을 증거하는 역할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요. 부모의 가장 첫 번째 책임과 의무는 말씀으로 자식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잘 못했을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모의 부르신 첫 번째 목적과 책임과 의무,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자녀들과도 믿음의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이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잠언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잠언서에 보면은 부모에 대한 역할을 알려주시는 내용이 있는데 말씀을 가르치고 자녀들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알려주세요.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으로 자녀들을 인도하는 거라는 거죠. 잠언서 1장 7절에서 8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근본이어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아비와 어미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려주시죠.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 그때 자녀들이 그것을 떠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래서 아버지라는 말씀을 보면 다 훈계, 징계의 말과 함께 사용되고요. 어머니는 방금 읽었던 법으로 자녀를 가르치고 자녀가 그 교훈을 받지 않고 하나님 경외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않을 때에 부모의 모습은 근심하고 고통하는 모습으로 보여져요. 거기에 모든 중심이 있다는 거죠. 물론 성경은 주로 가장된 아버지의 권세와 책임을 많이 말씀하시지만 어머니도 법으로 가르치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식을 가르치고 두 분이 한 몸으로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사랑을 서로 보완하며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렇게 말씀의 기관으로 하나님을 대신하는 권세와 책임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부모가 그것을 올바로 행사해야 했고 그러한 부모를 불순종하고 부모의 가르침을 떠나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패역한 자녀들에게는 마땅한 징계가 내려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 징계가 구약의 율법으로는 심각했죠. 어떻게까지 하라고 하셨어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경우 돌로 쳐서 죽이게 하셨습니다. 부모를 경외하지 않는 죄악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죄악이 되어서 그 죄악을 그냥 두었을 때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잘라내야 했다는 거죠. 신명기 21장 18절에서 21절에 그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자녀가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겨 있는지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이리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다른 구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운 언약을 깨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녀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긍휼히 보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서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죽이라. 정말 너무 읽기도 심각한 말씀인 것 같아요. 물론 옛 언약의 현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담당해야 될 이 심판 돌로 쳐서 죽임을 당하고 긍휼함 없이 죽임을 당한 이 정도가 아니라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심판까지 대신 가져갔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 징계에 대한 이 두려운 말씀의 뜻은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경에서 알려주는 건 이거예요. 부모의 가르침과 징계는 그 우선순위가 있다는 거죠. 이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가르침과 징계는 그 우선순위가 하나님 말씀과 관련된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녀 양육의 첫 번째 원리가 뭐라고요? 주의 교훈과 훈계,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부모가 먼저 말씀 안에서 본이 되어 살아가는 겁니다. 부모의 삶에도 말씀이 가장 중요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가르침도 말씀을 중심으로 나와야 하고 그보다 먼저 말씀 중심으로 본이 되는 삶으로 인도하여 징계에 있어서도 말씀을 따라 징계를 하며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게 된다는 걸로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와 반대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사실 말씀과 믿음의 문제에서는 거의 징계라는 게 없어요. 거의가 다 세상 부모들과 같은 수준의 징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믿음의 문제에 와서는 다 자유라는 생각들을 요새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건들지 못하는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말씀과 믿음의 문제를 다룰 때는 부모에게 권세가 없어요. 부모도 그 삶을 살지 않았고 자녀들을 그렇게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과 믿음의 문제를 다룰 때 부모가 아무 권세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거라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처음에 날 때부터 불신자의 자녀가 아니라 언약 자녀로 부르시지 않았나요? 그래서 세례도 받게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어려서부터 말씀 중심으로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알려주시는 거죠. 말씀이 가장 우선적인 원리가 되어 말로만 가르치고 말로만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도 말씀이 중심이 되어 인도하라. 그래서 온전하지는 않을지라도 부모들이 자신의 삶부터 먼저 돌아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와 믿음으로 돌이켜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참 제 자신만 들여다봐도 너무 한심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이 이 원리를 기억하시고 맨 마지막에 그 말씀을 또 다룰 겁니다. 두 번째로 또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처럼 구약의 옛 언약의 교회처럼 거기는 신정국가였잖아요. 국가와 교회가 하나였지만 이제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신약에 와서 자녀들이 부모를 불순종했다고 해서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은 없어요. 그렇지만 그 같은 원리가 교회 안에 적용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모의 권세와 가르침을 무시하고 믿음의 길에서 떠난 자녀들을 교회가 징계하게 하셨고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을 경우에 출교라는 징계까지 내리게 하신 겁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게 하신 곳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지키기 위해 잘라내라는 징계까지 하게 하신 거죠. 이러한 교회의 징계가 올바로 이행되려면 먼저 가정에서부터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며 징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없어야 할까요? 당연히 있어야 하죠. 가정에는 그 모습이 없는데 교회만 와서 그런 모습만 있으면 이게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와 가정이 한마음이 되어 부모도 말씀의 기관이 되고 교회도 그 안에서 말씀으로 가르치며 징계하기까지 그 자녀들을 보살필 때에 하나가 되어 모든 것을 이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억지가 돼요. 이렇게 하지 않는 것에서 자녀들이 말씀을 떠나는 것은 결국 자녀들만의 죄악은 아니라는 거죠. 부모들의 책임이고 또 교회의 책임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가정만 아니라 교회에도 징계가 없어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 된 것에서 망해가는 거예요. 결국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순종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먼저 본이 되어 부지런히 말씀으로 가르쳐야 하는 엄중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4절에서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하신 후에 뭐라고 하시냐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난 가르침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왜? 결국 자녀 교육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가정은 그 자녀가 세상에서 얼마나 잘 되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고 해야 되지만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에 간직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 예배하는 삶을 사는 것에 첫 번째 목적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 부모들은 하나님 대신 끊임없이 자녀들의 삶을 돌아보며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 제정해 주신 성례 있죠, 성례. 성례를 보면 이 5계명이 가르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올바른 자녀 교육이 어떠해야 되는지가 거기에도 드러나 있어요. 구약에도요. 먼저 하나님 자녀들이 태어나면, 물론 구약은 남자 아이만 대표로 하게 했지만 뭘 받게 하셨죠? 할례를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할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 자녀된 것에서 키워가면서 가정에서 집에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이제 율법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셨죠. 그와 같은 것이 우리의 성례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그저 우리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녀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하셨죠. 할례처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삼위 하나님께 속한 자녀임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삼위 하나님의 신실한 축복의 약속이 함께 주어지는 거예요. 어떤 약속일까요? 성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약속이 주어진 걸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 삼으시고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복주시며 모든 시험과 악에 건지시기 위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결국 천국 영광에까지 데려가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는 무엇을 약속해 주시는 걸까요? 그 성자 하나님이 자기 피로 그 자녀의 모든 죄를 씻어서 정결케 하시고 자기 의로 옷 입혀주셔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녀도 받아들여지게 하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모든 은혜를 그 자녀들에게 인치시고 끝까지 그 자녀들을 지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부활시키실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그 약속을 붙들고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거죠.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하나님의 왕국인 천국 안에서 우리 자녀들의 아이덴티티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부모는 세례를 통해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자녀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 가운데 양육할 것을 하나님의 앞에서 맹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불신자의 자녀들과 구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약속의 의미와 복음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며 키우는 겁니다. 신명기에서는 집에 앉았을 때든지 뭐라 그러셨죠? 거기 보면 길을 걸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래서 가정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이 세상과 구별된 천국 가족이라는 것을 분명한 믿음 안에서 알고 자라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아이가 자라가야 되느냐? 결국 우리의 자녀들이 이 약속과 복음의 의미를 깨닫고 자기 입으로 자기의 주님을 시인하며 공적인 신앙 고백을 하여 수찬 교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성찬상에 참여하기까지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찬상에서 부모들과 함께 교제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자녀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고 방향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유아 세례를 통해 신앙 고백을 하여 수찬 교인까지 자라가게 하는 것. 그래서 유아 세례에서 성찬상에 이르기까지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 안에서 말씀으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하는 책임이 부모들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물론 그 이후에도 자녀들과 끊임없이 말씀 안에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며 인도하라고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후에 오계명을 주신 것은 각 가정을 통해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함이셨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속하게 된 천국의 현실을 증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하나님이 주신 부모의 권위를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녀, 말씀으로 본이 되어 인도하는 부모, 말씀 안에서 올바른 징계가 있는 가정, 이것을 원하시고 가정이 이렇게 될 때에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자라난 자녀들이 자기 입으로 주님을 고백하며 성찬상에 부모와 함께 참여하여 교제를 나누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복된 현실인가. 천국 친교를 나누는 거잖아요. 자기 자녀와도. 그리고 그러한 자녀들이 언젠가 또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거예요. 이건 무슨 뜻이죠? 그들이 자기 가정을 이루며 또 자기 말씀 안에서 자기들의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여 언약 가정으로 굳게 세워져 갈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기들이 배운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먼저 자녀들을 낳기 전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주 안에서 믿음의 배우자를 잘 택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의,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자녀들로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의 삶이 길어지고 잘 되는 삶으로 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비결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언약 가정으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우리 마음이 어떤가요? 참 힘이 듭니다. 올바른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한 가르침을 이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실제로 우리 삶을 돌아보면 우리 부모들이 이것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부모들도 온전한 본이 되지 못하고 많은 약점과 부족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는 거죠. 더욱 힘이 든 것은 요새는 부모가 다 믿는 경우가 아니고 천부모의 경우에 한 부모만 믿는 가정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자녀를 양육했지만 또 이 세상이 너무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믿음 안에서 살아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 심정이 낙심하게 돼요. 절망하게 되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기억하라고 하신 것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비록 이 부모는 연약하고 할 수 없지만 참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죠.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 삼으신 택한 백성들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구원하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이 약속을 붙들고 하는 거예요. 이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인정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은혜를 매달려 심서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만큼 자녀들을 양육해 가는 거예요. 여기에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만 그렇게 인정해야 되는 게 아니라 또 인정해야 될 곳이 있어요. 누구 앞에서도 이것을 인정해야 될까요? 누굴까요? 우리 자녀들 앞이에요. 우리 자녀들 앞에서도 이것을 인정하고 알려줘야 됩니다. 우리 개혁주의 신앙 고백인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4문답에서 5계명의 가르침을 알려주시는데 이런 대답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나의 부모님, 그리고 내 위에 있는 모든 권세에 모든 공경과 사랑과 신실함을 나타내고 그들의 가르침과 징계에 대한 합당한 순종을 하며 또한 그들의 약함과 부족함에 관해서도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부모들의 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도 인내하라. 부모들의 약함과 부족함이 하나님의 완전하심에 비추어 볼 때 너무나 부족하지만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교회 직분자의 모습, 목사의 모습, 우리 너무나 한심하고 부족하지만 참 목자께서 계심으로 그분을 바라보며 순종하라. 부모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은 훌륭한 왕이었죠. 누구에 비교해 보면? 이방 나라의 세상 왕에 비교해 보면. 그런데 참 왕이신 하나님에 비교해 보면 너무나 한심하고 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세워서 통치하시고 그 아래에서 살아가게 하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약점과 부족함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은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것이 부모의 목적이니까. 참 아버지, 하나님께로 자녀들을 인도하여 하나님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고 살아가게 하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니까. 우리 부모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통해서라도 참 아버지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면 부모는 오히려 그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숨기려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나는 완전하다, 니네들이 다 잘못했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부모의 가르침의 중심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부모가 자기의 부족함에 대해서 깊이 회개하며 자녀들에게, 자녀들 앞에서도 회개하며 참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가르친다면 그건 정말로 좋은 가르침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모들도요, 자녀들 앞에서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때로는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왜? 자신도 예수님이 필요함을 고백하고 결국은 다 같이 온 가족을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 인도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좋은 본이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이것을 함께 인정해야 합니다. 물론 자녀로서 부모의 약점과 부족함에 대해 인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특별히 사춘기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부모를 바라보면서 그 거부감과 그 반항심이 생겨나는 때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부모들의 약점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신실히 이루어 가심을 알려줘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하고 연약한 부모를 통해 그의 자녀들을 다스리게 하셨다는 것도 알려줘야 합니다. 자녀가 부모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참 아버지라는 것을 확신하고 더 나아가 자기도 결국은 부족함과 약점이 있다는 것을 언젠가 깨닫게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을 배워나간다면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자라갈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요. 이 오계명을 통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성실히, 신실하게 행하여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복음을 이해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해하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요. 우리를 징계하기까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셨는지, 그리고 어떠한 사랑으로 천국까지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실 것인지를 기억하며 그 사랑으로 심서 부모의 위치에서, 자녀의 위치에서 주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가정에서도 믿음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가정으로 세워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자녀들은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들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모 공경의 오계명을 통해 우리 하나님이 부모들에게 주신 책임과 의무 그리고 자녀들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무엇인지 다시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우리 교회의 모든 가정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주시고 비록 부모 자녀라 할지라도 세상의 부모 자녀와 같은 관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믿음을 가진 형제자매의 교제가 그 안에서 일어나게 해주시고 한 믿음 속에서 자라가는 귀한 가정들로 끝까지 지켜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인도해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가정이 믿음으로 회복될 때에 또한 이 교회도 더욱 믿음으로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것을 맡기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